1948, 남과 북의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북한 70년 74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무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나운서 하면은 좀 낯설을까요?
북한에서는 방송원이라고
네,
하죠.
네, 방송원 김희영입니다. 네, 우리 장성무 씨는요?
네, 저는 국민통일방송, 예전에는 자유조선방송에서 지금 11년째 계속 쭉 논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전망대를 진행하고 계시죠. 북한 매체 바로보기 논평도 하시고 있는데 이제부터 장성무 논설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으로 처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목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그보다도 네. 먼저 네. 훌륭한 선생님과 제가 방송을 함께 하게 되니까 이 시작 전부터 정말 마음이 설렙니다.
네, 저 더군다나 또 이게 북한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듣고 들을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남과 북에 각각 공식적으로 정부가 들어선 지가 올해로 70년이 됐어요.
네. 정말 네.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가요.
네. 빨리 가죠. 네. 그동안 뭐 남과 북은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좀 어떻게 말하면 좀 서운하다. 각자의 길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남과 북이 어떤 다른 일들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좀 더 깊이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1948년부터 지금까지 남과 북이 겪은 70개의 사건을 우리 장성무 논설원과 함께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70건의 사건, 사실 뭐 70여 년 동안 남북한에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굵직굵직한 이렇게 70건의 사건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매우 기쁩니다. 과연 어떤 사건들을 살펴보게 될지 정말 네. 기대도 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과 북 각각의 70개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 다 하면은 145개 사건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게요. 예. 엄청 많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사건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일단 뭐 남한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고요. 북한 이야기는 우리 장성문 논설원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고향이 북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은 이런 사건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곳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 자료가 사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에 이제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일단은 저희 이야기는 먼저 1948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사건으로 우리 장성문 논설원께서는 어떤 걸 꼽으셨나요?
네. 1948년이면은 네. 일제한테서 지금 해방된 직후가 45년 아니에요.
네네.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자 또 혼란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과 북에 1948년도에 네. 각각의 독립된 정부가 들어서죠.
네.
그래서 정부 수립의 기초가 됐던 이 총선거. 총선거를 네네. 뽑아봤습니다.
총선거?
네, 네, 총선거. 총선거는 남북한 모두에서 실시되긴 했지만요. 실질적인 총선거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남북한이 각각 따로 총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남쪽에서 먼저 총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희영 씨가 당시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당시 이 총선거가 이뤄진 배경을 좀 이야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1947년 7월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요. 한반도 문제는 그 당시에 유엔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네.
네. 한반도 문제를 넘겨받은 유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요, 남측의 미 군정은 받아들이고 북측의 소련군은 거부하게 된 거죠.
네. 북한에서도 이런 걸 상당히 상세하게 얘기는 하지만은 네. 남측이 뭐 미군정은 받아들이고 북측의 소련군은 거부했다는 건 살짝 뺍니다.
아, 그랬군요.
네. 아무래도 미국과 네. 가까웠다고 보는 유엔이 관리 감독하는 청선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북측 또는 소련군으로서는 쏙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네요.
아무래도 뭐 소련보다는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네. 결국 그래서 유엔은요.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엔 네. 감시하에 총선거를 받아들인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이뤄진 역사적인 첫 번째 이 총선거가 된 거죠.
네. 북한에서는 이 총선거를 가리켜서 50 단독 선거라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독 선거했다 이거죠. 그렇게 그렇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묘사했고요.
네. 왜 너희끼리만 단독 네. 선거하냐. 네? 자기네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어쨌든 이 당시의 총선거 의미가 대단했겠죠.
네. 선거가 5월 10일 이뤄졌다고 해서 50 총선거라고 부르는 당시 선거는요. 한국인이 역사상 최초로 경험한 민주적 선거였습니다.
네.
당시의 투표 현장을 담은 사진을 발견한 게 있는데요. 지금 뭐 우리는 이 선출할 후보들의 번호를 1, 2, 3, 4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있는데요.
네.
이 당시의 투표장 사진을 보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어떤 건지 아세요?
네, 뭐죠?
막대 표시요.
그러게요.
막대 표시만 많더라고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네. 사실 뭐 아라비아 숫자는 또 뭐지? 왜? 거기는 단독
네.
이 후보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없어요.
한 명이에요?
그럼요. 한 명. 아... 한 명 놓고 반대하냐, 찬성하냐 이걸로 가르기 때문에
네네.
저것도 1번, 아라비아 숫자 1번, 2번은 뭐지?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렇지만 자유로운 선거는 예. 1번부터 6번까지도 나올 수 있고
후보자가 무제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어찌 됐건 각자의 후보가 있다는 거는 이게 뭐 아라비아 숫자? 하고 제가 이게 봤더니 당시엔 네. 대다수 뭐 유권자가 문맹자였다고 그래요.
아, 맞습니다. 네. 대다수 유권자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대기로 표시해야만 어떻게 찍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1, 2, 3, 4도 모를 정도로 그만큼 문맹자가 많았다는 거죠.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의 기호를 일반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막대기로 표시했던 겁니다. 글을 몰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어떻게 말하면 정부의 배려도 있고요. 또 유권자들의 투표에 대한 열의가 엿보여서 당시 그 투표장 사진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모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겠다는 그 열정이 감동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예.
이 지금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와, 네. 막대기로 두 개 걷는 사람을 내가 투표할까? 어쨌든
네.
그렇다면 당시 투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나요?
네. 당시 남한에서만의 총선거를 반대하는 이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총선거로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면요. 결국 남북한 분단 정부가 될 것을 우려했던 건 사실이고요. 이런 반대 의견도 상당히 있었지만요. 당시 총선거는 전국 투표율이요. 90%나 달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거죠.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북에서의 첫 총선거 어떻게 치러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명만 후보자가 나왔다 그러셨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는 남한과 북한이 똑같았다는 점은
네.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90% 대단하죠, 남한도요?
그렇죠. 네. 아, 북한은 이제 좀 더 있어 보면 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북한에서 총선거가 치러진 것은 남한의 총선거가 진행된 지 3개월 뒤였습니다. 사실 유엔이 남북한 총선거를 제안하고 이를 소련 측이 거부한 이후에 북측은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서둘렀고 드디어 8월 25일 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8월 25일 날 했군요.
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니까 장차 설립될 정부를 구성할 대의원들을 뽑는 선거다. 북한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그래서 참여했다는 말씀이었군요.
그렇죠.
네.
오전 6시에 시작한 이 투표 있잖아요.
네.
6시간 만에 낮 12시에 마감이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투표율이 무려 99.97%.
와, 그러면 뭐 아파서 누워있는 분 말고는 다 나와서 투표했단 소리네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도 가서 예. 이동 투표라는 걸 했을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
네. 지금도 뭐 발표하는 걸 보면 유권자의 99.7%가 투표에 참가했고 100% 찬성 투표했다. 발표를 뭐 해서 믿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한 투표율인 것은 맞는 거죠.
그렇네요. 당시 투표에 참여하진 못하셨죠. 그때 나이면 태어나지도 않으셨나요?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때 관에 들었던 이야기가 좀 있나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라도요?
네, 당연히 제가 뭐 투표에 참여하지는 못했고요.
네.
하지만 북한에서 출판된 책, 특히 뭐 수많은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북한에서 책을 제가 본 기억은 인민들 속에서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예.
예, 김정일의 사랑에 대한 거를 선전하기 위한 책이죠. 그걸 보면은 상당히 이 선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네.
그리고
네.
제가 70년대 들어서는 직접 선거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 투표를 이렇게 하는구나. 뭐 50년대, 60년대 또 이제 48년도에도 이렇게 했겠구나. 그렇게 실감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찬반 투표였나요?
이게 찬반 투표인지도 모르고
아.
그냥 함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다.
그게 투표인 줄 아셨군요.
그렇죠.
네.
무슨 찬성이나 반대냐라는 개념도 없이 네. 했거든요.
네. 네. 어쨌든 1948년 당시에 남이나 북이나 해방 후 스스로 정부를 세운다는 것에 대한 기대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48년 남과 북은 남쪽은 5월 그리고 네. 북쪽은 8월에 각각 첫 총선거를 치른 셈인데요. 우리 민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을 행사한 어떻게 말하면 가장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방법은 잘못됐지만.
투표율이 네.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넘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이렇게 총선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사건 뭐 그런 거를 좀 다시 한번 뽑아본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총선거를 한 이유가 있죠. 바로 정부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었던 건데요.
네.
저희가 남북한의 역사적 사건을 각각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시기적으로 남북한의 사건이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부 수립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남과 북이 처음부터 분단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아, 그럼요. 처음부터 뭐 분단이라는 꿈이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남과 북에 이렇게 각각 정부가 수립되어 갈 것을 우려하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도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남과 북의 각각의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이 정부 수립이라면 총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 본격적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총선거를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남한에서 먼저 치렀는데 시기적으로
예.
보면은 정부 수립도 남한에서 조금 먼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남한에서 5월 10일 있었던 총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이 모두 198명이 됐더라고요.
아.
이들은 곧바로 재헌 국회를 구성했고요. 가장 먼저 헌법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근본이자 으뜸이 되는 법이라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건 한 나라의 실체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헌법은 7월 17일 전국에 발표되는데요. 한국은 이날을 지금까지 제헌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제헌절이 있나요?
네. 북한에서는 제헌절이라고 하지 않고 헌법절이라고 하거든요.
헌법절이요?
네. 북한에서도 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에서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가
네.
1972년도 12월 27일 날
네.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에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네.
사회주의 헌법절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한국의 제헌절,
네.
제헌절하고 같은 것이죠.
네.
뭐 한국처럼 맨 처음 제정한 날이 아닌 훨씬 지난
네.
12월 27일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회는 헌법에 따라 정부를 이끌 지도자인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거 결과 대통령에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부통령에는 이시영이 당선되는데요. 곧이어 나라 살림을 비롯한 모든 행정일을 맡아 할 내각이 구성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서울 중앙청사 광장에서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기념식을 열었고요. 이날 0시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미 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양받게 됐습니다.
네, 당시 헌법은 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구부속도서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건 남북이 하나라는 통일 의지와 함께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임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요, 이를 위해서 곧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승인받으려고 노력한 거고요. 그만큼 남북이 하나라는 통일 의지는 그 당시에도 명명백백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승인받으려고 노력했은 그 같은 해에는요, 12월에 제3차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고요. 이듬해 3월까지 자유진영 26개국이 대한민국을 승인하고 국교를 맺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총선거도 또 정부 수립도 사건으로 네. 보면은 남한이 먼저지만 네. 사실 북한에서는 일찍부터 정부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네.
소련군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부 수립의 기초를 닦아가던 북한은 1948년 7월에 그동안 헌법을 준비하는 등 거의 뭐 정부 역할을 하고 있던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제5차 회를 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연선거 일정까지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의 정부 수립이 이어지는데 그 선거가 8월 25일 치러진 총선거인 셈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요. 그들이 이제 9월 8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날인 9월 9일이죠. 김일성을 수상으로 또 박헌영을 부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요. 이날이 바로 지금의 99절, 건국절인 북한에서는 공화국 창건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99절은 70주년 정주년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북한도 정부를 수립하고서 국제적으로 그러면 승인을 받았나요?
네, 승인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련을 비롯한 그 위성국가라고 하죠.
네.
공산권 국가들의 승인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1948년 8월 15일에는 남한에서 대한민국이, 9월 9일에는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거네요. 그렇다면 결국 1945년 8월 해방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두 개의 분단 정부가 수립됐고 그때의 분단이 아쉽게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네요.
네, 참 네. 안타깝습니다.
네, 남북한 70년 74건. 오늘은 1948년 남과 북에 있었던 첫 번째 총선거 또 정부 수립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첫 방송 숨가쁘게 막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첫 방송에서 그런지 정신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시간이 어느새 지나간지도 모르겠고 그것보다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었을지 그게 사실 더 궁금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 자신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저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